로마서 8장 12절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선언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날아오르듯 그 이 비상하는 그런 자유와 감동과 감격을 맛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결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면서 정죄함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너는 유죄다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맥스죠. 최고의 절정이죠. 우리 같은 죄인,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인, 생각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제대로 선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전체를 BC와 AD로 가르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 한 개인의 인생이 정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도덕적인 윤리적 기준이 상향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날마다의 일상을 살아낼 것이냐. 의롭다고 하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지를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빚이 없는데도 빚진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위 눌리듯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며 그렇게 빚에 쪼들리듯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에 쪼들려 보셨습니까? 빚에 쪼들린 사람들은 이건 무슨 말인지 알 것 아니에요. 정말 무슨 생각을 해도 무슨 뭐 마치 머리가 어디 이렇게 틈새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듯 그렇게 빚에 노예가 돼서 살아간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말처럼 절절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 빚 좀 사라졌으면, 빚 좀 갚았으면, 빚 좀 탕감받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 빚을 지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빚을 지게 되면은 선한 생각이 점점 사라져요. 이 빚에서부터 풀려나야 한다는 조바심, 이 빚을 갚아야 할 대상에 대한 어떤 때는 증오심, 그리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빚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충동,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빚진 자들이 살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빚에 이게 쪼들리게 되고 죄에 쪼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육신의 욕망, 육신의 충동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 법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비로소 죄를 똑바로 쳐다보고 죄를 꾸짖고 죄를 나무라고 죄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죄 종이면 마치 목 사슬에 이게 목이 걸린 것처럼 누가 그러잖아요. 사슬의 길이만큼만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뭐 아무리 사랑한다, 뭐 귀엽대더라도 딱 목에 줄을 걸면 개 주인이 줄을 늘어뜨린 그 길이만큼만 개는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죄에 묶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꼭 같아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개 목을 이렇게 달아서 다닙니까? 그 자기가 기쁘니까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개가 물면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뭐 이런 유혹을 해서 이걸 하겠어요. 옛날에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닭을 키우건 돼지를 키우건 잔칫날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점점 얽어매는 것은 죄를 얽어매놓고 우리를 사육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것마다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뭐 부유해지는 것, 점점 내가 뭐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획책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육신대로 충동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지 아닌지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어떤 거냐? 우리의 행실을 죽이는 것, 곧 우리의 욕망을 점점 다스려가면서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안 되는 일이 되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있는 것 안 하는 것에 비하는 능력보다 저는 더 작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능력, 그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능력이 확실한 거예요. 내가 그냥 손에 쥐면 얼마든지 쥘 수 있지만 쥐지 않는 것. 저 사람을 그냥 한번 쏘아붙여서 나무랄 수 있고 그냥 내쫓을 수도 있지만 내가 더 참는 것. 그 능력이 사실은 더 큰 것이죠. 사람을 그냥 윽박지르고 학대하고 눈을 부라리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 그걸 권력 그리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귀에 기울여 경청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마지막 능력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절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절제할 수 없는 충동대로 욕정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절제가 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런 인간이었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뭐 이 컨트롤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읽으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요새는 아들이라 그러면 딸들이 뭐 기분 나빠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아들로 대표되는 자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뭐 남자들 보고도 하나님의 신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예요. 그런데도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남성, 여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란 말이죠. 또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읽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것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버지를 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는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하고 뭐 DNA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는 걸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동네 아저씨가 꼭 와서 한번 속삭이잖아요. 네 아버지 아니다. 네 엄마 아니다. 넌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맞을 때마다, 혼날 때마다 나는 주워온 게 확실하다. 저 사람은 친부가 아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가 저럴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렇게 꼭 에덴 동산에서 잘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 아버지 아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권세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돼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란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건 반드시 우리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첫 기도가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내 입술을 들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은 늘 나로 인해서 충만해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술 되도록 해달라. 사람을 만날 때 내 욕망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자, 그때 우리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다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나? 어떤 종교가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어떤 종교가 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만듭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왜 종교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게 무슨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는 게 왜 종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까닭은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느닷없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하루 종일 지 아버지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요.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당시에는 양자의 영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양자에게 문화가 익숙지 않지만 로마는 심지어 네로 황제까지 양자 입양된 친구 아니에요. 이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한눈에 우리가 뭐 들으면 그냥 금세 깨닫는 거죠. 양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양자란 원래 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양부가 되는 사람은 양자를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택하는 것입니다. 그 입양되는 애가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양부가 쟤를 내 양자로 택하겠다. 그렇게 되면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적어도 세 가지. 첫째는 모든 그 입양하는 사람의 부채를 다 갚아줘야 돼요. 어떤 뭐가 있더라도 다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해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한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입양하는 그 한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모든 내 권한, 재산, 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상속되는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입양을 하면은 그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입양을 한다는 건. 모든 책임을 이제는 내가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양되는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뿐이에요. 입양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입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면, 입양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빠께서 내 모든 책임을 져주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입양된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종의 영은 뭐 맨날 두렵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늘 끌려다니는 것이고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면 아, 나는 종의 영이구나. 난 아직도 여기서 종의 영을 받았구나. 종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아직도 양자됨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 다른 표현을 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구분해지죠. 종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구분해놨죠.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시달리지만 아버지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 때 그 새털구름인가요? 그 맑은 하늘에 구름이 뜬 것만 봐도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막 가운데 이런 맑은 하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과 같은 그 하늘을 보면서 그냥 그게 감사가 솟아오르는 이게 은혜를 아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운전하면서도 그냥 앞에 끼어들면 예의 뭐 하다가 뭐 그냥 뒤도 밟고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중간에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은혜로 알게 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도저히 이게 뭐 인생에 이렇게 많은 것이 주어져도 하나도 감사하지 않죠. 늘 불만족이죠. 그게 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16절, 17절 계속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특권과 상속자에서의 고난을 갖게 됐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양자를 입양한 아버지가 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깊은 고통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그전에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나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난을 겪는다면 같이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흐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유혹해서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생명과 성령의 법을 옮겼다. 이건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부활하셨기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났으면 그분께서는 뭘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메마른 광야를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피곤치 않다고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과 함께 걷는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40년 광야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를 걷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는 반드시 숨겨진 축복들이 있어요. 광야가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가 없어요. 광야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내 혼자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축복,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 예? 만나가 내리는 축복, 내가 지어서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 그런 축복, 반석에 샘이 터지는 축복, 메추라기가 오고 말이죠. 그런 축복, 뭐 그런 축복들, 하나님을 내 가운데 중심에 모시는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실제 또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뱀 사건도 있고 마라의 쓴물도 있고 이런 고난들도 함께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은 어디서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일부러 떡을 하나 더 주지 않고 고난을 하나 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아버지 나 떡을 주지 않고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뜻을 알면 또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분명할 때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거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의 기쁨을 알게 되면 고난을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전에 그 제가 이 그 꼬마에게 그 500원을 이렇게 뭘 심부름시키면 500원씩을 이렇게 동전을 새 동전 나오는 거 좋잖아요. 주기 시작하니까 이 500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심부름 없나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심부름을 해야 또 500원 받으니 그래가지고는 그걸 본인이 모아가지고 뭘 하나 살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심부름이라는 게 전혀 고난이 아니라는 걸 얘가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뱅뱅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 저한테 맡기실 일 없습니까?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쁨이죠.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오리 가자면 심리 간단 말이에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야 되는 까닭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지금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이게 봐야 간단 말이에요. 히롯 입은 무리가 14만 4천이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종일 예배드리는 게 그게 환상처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우리가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연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피조세계는 인간의 구존,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자연이 얼마나 큰 고통과 신음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나 재앙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하니. 그래서 그들도 인간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생태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끊어져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원도 땅을 갈 때마다 막 터널을 그렇게 수없이 지나다닐 때마다 참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이만한 터널을 뚫어놨는데 산들이 얼마나 신음했을까. 그리고 그 터널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또 어떻게 되나. 장마가 와도 그런 생각이 나요.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가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뭡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요. 다큐를 보면. 진짜 그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더니 피지의 한 마을이 완전히 자연이 회복되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강에 고기가 돌아오고 열매가 맺히지 않던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저게 사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이 회복되니까. 인간이 회복되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 여러분 환경론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일 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면 그토록 환경을 망가뜨리는 삶이 이렇게 오존층이 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어딘가 뭐 또 10대 아이가 뭐 이렇게 또 요새는 자연 환경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보면은, 야, 이 나이도 그 생각을 못 하는 걸 저렇게 하고 있구나. 어쨌건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 이 모든 따라서 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는 까닭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이 온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나 하나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의로움이 들어왔듯 한 인간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온 땅, 온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량을 기다린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내하고 절제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를 한번 보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우리가 인내는 환란을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했던 이 바울의 얘기나 또 오늘 야고보서의 이 얘기나 인내를 이루었을 때 결국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지금 바라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들을 바라고 보는 것들을 갈망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참된 기쁨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삶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일으키는 우리 행위의 변화가 이 구원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쓸 거예요. 사용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없다고 그냥 뭐 못 견뎌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이 영을 받았다. 그건 나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날마다의 싸움은 내 생각의 물꼬를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읽는 게 우리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은 나로부터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버릇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때문에 이걸 읽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삶이 가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주일을 사모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모이면은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는 놀라운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은혜의 물줄기를 기억하는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신앙 오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일의 신앙은 내일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계시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다시 든든히 일어서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패배하고 죄로 끌려가고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영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환산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것 기억하고 은혜의 물줄기 어디를 따라 흘러왔는지 기억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루 살기로 살아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